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입니다. 불을 살짝 조도를 낮게 하니까 분위기 좋은데 계속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좀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적 일상 실패로 완성되는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예,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온 세상은 축제지요. 이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 저녁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절대 약속이 없어서나 외롭거나 하시지 않은 정작 찾아오셔야 할 곳에 오신 그런 분들이라 믿습니다. 가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좀 재밌습니다. 대체 왜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날을 정말 큰 축제같이 여기고 있을까? 많은 캐롤이 있고 크리스마스 주제의 영화들이 있고 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셨던 나홀로 집에 34번가의 기적, 크리스마스 캐롤 등과 같은 여러 영화들이 있죠. 보면요, 어떤 그 갈등 상황들이 있고 거기서 가족과 이웃의 어떤 따뜻한 사랑과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들도 사실은 진짜 미라클, 진짜 기적을 말하게 본다는 어떤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내적 아름다운 기적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기적을 보는 일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옷장 속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어른들 중 누구도 믿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적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과학주의,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현대인의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독교 신앙을 말하는 이 성경 안에는요, 그저 한두 번의 기적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주 초현실적 기적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21세기 크리스천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여전히 사실상 거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으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편에는 거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만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적적인 일들만 비현실적으로 기대하며 일상 속 신앙 가치를 연결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간증 집회를 보며 두 가지의 극단적 반응을 갖기가 쉽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일들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나 또는 속으로는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작 내 삶에서 저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기대하지를 않는 그러나 둘 모두 다 옳은 신앙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총 세 개의 포인트를 통해 위에서 말했던 두 가지의 치우친 신앙에 대해 성경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뻔뻔스럽게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일상의 은혜로 만족하려는 신앙. 뻔뻔스럽게 기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상의 은혜로 만족하려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시대의 배경입니다. 남왕조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전쟁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는 때는 바로 그 당시에 남유다를 아하스 왕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이 남유다 아하스 왕은요, 두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 왕과의 전쟁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각각 공격해보지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함께 남왕국을 쳐보자라고 계획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이 자 여기 아브라함이랑 에브라임이 나오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칭합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을 맺었다고 하니까 남유다 전체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았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남유다야 맞다. 그들이 너를 향해 치러 올 거다. 그들은 분명 객관적으로 너희보다 강하고 순식간에 너희 가족들과 아이들을 생명을 영원히 앗아갈 것이며 너희 생명은 그렇게 끝날 것이 맞다. 그게 현실이다. 그러나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할 필요 없다. 여러분 실제로 그 상황은요 남유다의 운명이 끝나버릴 객관적 상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랍니다. 이사야 7장 7절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자 몇 년 내에 에브람이 패망한다고요? 아스야,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너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징조까지 내게 구해라 라고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믿을 수 없는 도저히 현실적 계산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약속에 대해 아스 왕은 좀 의아한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럼 아하스가 상당히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에이 주님 저는 주님 뭐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하스의 반응은요 사실 믿음이 좋아서 했던 반응이 아닙니다. 설명은 뒤에서 드리죠. 자 그런데도 그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징조로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14절을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누가 떠오릅니까? 예,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죠. 이 예언이 완료된 시점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들은요 전혀 그것과는 다르게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나온 처녀는요 처녀성을 강조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베툴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신약에서 말하는 처녀와 다른 처녀를 썼습니다. 신약은 실제 처녀를 강조하는 헬라어 파르테노스, 벌진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요 처녀성을 강조하는 베툴라가 아니라 알마라는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알마는요 그냥 결혼 정령기 여인입니다. 주석가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 본문은 처녀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 동시에 그 의미를 배제하려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NICOT 주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처녀 잉태가 1차적으로 중요성을 갖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그 순간에 잉태된 한 아기가 위협하는 두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도 여전히 다 자라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일 것이다. 이사야가 여기서 베툴라를 사용했다면 아하스는 아마도 그 개념에 사로잡혀 자기 시대와의 구체적 관련성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처녀성이 강조되는 베툴라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 지금 신약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예 개념조차 없는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들에게 전쟁을 도울 어떤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처녀성을 강조한 베툴라를 써버리면 이 예언이 그들에게 주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어떤 보장으로 해석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왜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더더욱 믿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장과 징조로 삼느냐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단어인 알마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승리의 징조가 되는 거죠? 16절을 함께 봅시다. 16절 함께 읽죠. 시작.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너 아무리 현실적으로 다 막힌 것 같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도와줄 거란다. 낙심치 말아라. 그 징조가 뭐냐? 네 나라의 어떤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선악을 제대로 구별할 줄 아는 나이가 되기도 전에, 바로 그 전에 두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될 거란다. 이게 징조다. 자, 자신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말하고 당신의 의지를 선명하게 약속한 징조입니다. 자, 그럼 실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발언된 시점에서 곧장 3년 안에 아람은 멸망당합니다. 그게 주전 732년경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경에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실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뜬구름 허상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요, 실제 세계의 역사입니다. 정말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선악을 구별할 나이, 곧 공식적인 책임을 질 나이가 되기도 전에 실제 그 예언대로 두 강대국은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며 오늘 본문이 그 세계 역사의 징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죠? 그렇다면 대체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빠른 시일 안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두 나라를 패망하게 할 거라는 그 아이의 성장을 통한 징조를 주셨는데 왜 하필 임마누엘이 등장할까요? 그냥 한 아이가 자라서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되기도 전에 할 거야 라는 어떤 그 승리에 대한 보장일 뿐인데 왜 임마누엘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예수님 이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이 떠오르지만 당시 그들은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그 용어 자체가 떠오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가 성인 되기 전에 저 나라 망할 거다. 그리고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걸 보고 있니? 그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란다. 그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그 아이가 자라나고 있는 시점, 그 아이가 밥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성장의 과정,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자라고 있는 것이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요, 약속이요, 보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 징조는 사실이 되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아하스는요, 주님, 전 주님 귀찮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돕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발언의 실체는 전혀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하스의 머릿속에는요, 아수르라는 다른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거의 가장 악독하며 이스라엘 민족적 원수인 아수르,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대비하려 했던 개혁이었던 겁니다. 물론 아하스 입장에서 하나님께 너무 다 요청드리기보다 제 나름대로 제 쪽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라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뭔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로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자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크게 잘한 것도 없는데 뭔가 하나님께 너무 과도한 도움을, 그런 기적을 요청드리는 그런 뻔뻔스럽고 기복적인 신앙 보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좀 비현실적인 성도들처럼 요행을 구하지 않을 거야. 어떤 부분에 적당한 은혜를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과분하게 비현실적인 만큼의 은혜를 구하진 않을 겁니다. 전 하나님께 너무 이렇게까지 크게 패기치지 않고 제 나름대로 제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바로 거기까지 해볼 테니까 그 뒷마무리 정도 은혜 주시면 전 족합니다. 어떤 큰 기적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 괜찮은 교양 있는 신앙이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열심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조금 도우시는 은혜 정도 구하는 것이 수준 있고 어른스러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자세는 아하스의 자세와 근원적 심리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내게 벌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정말 너무 꿈만 같은 일, 기적 같은 은혜가 실은 내게 그렇게 쉽게 벌어지진 않을 거라는 사실상 이 세상의 논리와 인과율을 벗어나서 어떤 믿음의 모험을 자초하기 실은 현실적으로 안심하고 싶은 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이, 난 신앙이란 이름 아래, 은혜란 이름 아래 그런 무모한 도전, 그런 위험천만한 모험은 하기 싫고 차라리 내가 좀 고생하고 좀 힘이 들더라도 아주 확실한 그리고 아주 정확한 분명하고 믿을 만한 무언가로 안심하고 싶은 심리가 곧 나만의 아수를 붙잡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나만의 안전장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어떤 공수표요 보이지도 않는 믿음의 모험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을 안심하게 만들기에 그걸 붙들고 싶은 거지 수준 있는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드릴 헌신은 드리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큰 기적을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왜요? 죄송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요. 난 확실한 게 좋거든요. 난 정확한 계획과 플랜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이 시대에 과학주의, 이성주의 시대에 물든 교회가, 기독교가 더 많은 기적을 못 보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고 붙들려는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주식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내 학력입니까? 난 막 사람들이 너무 주님 은혜 의지한다고 어떤 요행 같은 걸 바라는 그런 미성숙한 신앙 싫어. 아니요, 그 심리 근원은 무엇입니까? 불안함 아닙니까? 사실 믿지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네 현실은 인과율 자연법칙 거래 보상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은 이 세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현실이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주님은요, 초월이요 은혜라는 분이십니다. 자, 무엇이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법칙과 보상입니까? 아버지의 은혜로운 기적입니까? 무엇이 정말 여러분의 현실입니까? 여러분, 은혜는 요행이 아닙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의 은혜를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기대해야 하는 게 현실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은혜란 마땅하지 않은 자에게 베푸시겠다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다른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상이라 말합니다. 가난하고 버려지고 볼품없는 인생, 갚지 못하는 인생에게 그저 보상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요, 그런 인생에게 가장 놀랍고 영원한 보물을 안겨주겠다는 약속이 기독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은혜와 기적을 진심으로 가장 먼저 기대하고 계십니까? 전쟁 같은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 초월적인 내 아버지의 손길이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숨겨둔 나만의 아수르, 나만의 현실적 대안, 나만의 계산, 나만의 플랜 가진 채 그저 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일하고 하나님은 그저 일의 뒤처리 정도 어느 정도 은혜나 좀 해주시죠 라는 마음이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딱 그만큼만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백성을 이끌고 왔지만 뒤에서 애굽 최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고 눈앞은 홍해 바다입니다. 거기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고자 데려왔냐 출애굽 백성들이 소리소리를 칩니다. 모두가 파도치는 검푸른 홍해를 보며 자연 법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그때 모세는요 이 세계를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 봅니다. 그 바다를 현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 봅니다. 그리고 그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습니다. 누가 기적을 가져옵니까?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이 만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장이 만만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통스럽지만 상황과 환경보다 그분을 현실로 볼 줄 알며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일으켜 오신 게 이 성경 속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이야기는 분명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끝나버린 운명 속에 그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던 그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워진 우리 인류의 운명 그 한가운데 온 우주의 신이 열 달 동안 한 여인의 자궁 속에 들어가 세포로 살아 숨쉬며 잉태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냈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든 시대에도 동일하게 어떤 죽음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져도 좋다는 가져도 된다는 가장 큰 징조가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믿습니다. 난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언제든지 너에게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여호와라는 그 약속이 바로 성탄이며 이 약속을 어떤 현실적 대안과 계산보다 먼저 바라보고 먼저 기대하며 그의 은혜에 의존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반대편의 이야기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적만 기다리며 일상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신앙. 기적만 기다리며 일상을 은혜로 보지 못하는 신앙. 자, 여기서 우리가 얼른 살펴봐야 한 가지는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자마자 아스 왕에게 이루신 기적뿐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도 떠오르셨을 겁니다. 맞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요. 이 말씀을 그래서 했었을 거다. 여기 이렇게 촛불 들고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 좋게 아, 그 말씀 했구나 바로 떠올랐죠. 그런데 제가 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나누고 싶은 건 이 본문은 바로 그 기적의 은혜만을 담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남유다에게 하신 이 은혜의 약속이 사실 당시의 처녀들에게 했던 말씀 맞죠? 동시에 예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또 신약의 처녀 마리아를 향해 하신 말씀도 맞죠? 또 이 구원의 약속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서의 구원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본질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영원한 사탄의 손길에서의 구원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 바로 14절인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 아스 시대의 그들에게 아람과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사탄의 손길에서는 남유다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고 또 구원해 내시는가입니까?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구원해 내십니까? 바로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에게 젖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하나님은 남유다 아니 우리 모두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하스 시대 BC 730년 정도로 쳐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약 700년 뒤에 그 아하스가 다스리던 남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나십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700년 후에 예수가 처녀에게서 태어나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 700년 전에 남유다에서 무엇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700년 동안 남유다는 뭘 했어야 할까요? 바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란 기적이 탄생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젖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키우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남유다의 여인들이 아이를 낳고 먹이며 성장시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켜 사탄의 손에서 구출해 내시는 모든 정황들과 사사로움으로 그 기적의 은혜를 만들어 나가신 은혜라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요, 어떤 놀라운 기적이라는 한 시점만이 당신의 우리를 향한 은혜 베푸심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이 준비되기 위해 그 기적들을 연결하는 우리네 모든 일상들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물 마시는 시간, 버스 기다리는 시간, 영어 배우는 시간, 대화하며 밥 먹는 시간, 다투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자라나는 모든 시간들이 그저 버려지고 흘러가고 낭비되고 허비되어지는 시간들이 아니라 마침내 도달할 그 완성을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를 위한 은혜를 볼 줄 아는 게 신앙입니다. 저에게는 이제 막 8개월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친구입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그토록 기다리며 기다린 끝에 주신 저희에겐 기적 같은 딸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심정이었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의 몸은 사라처럼 태가 죽어가는 것 같았지만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난 올해 2025년만 은혜의 해였고 그 이전의 10년, 그 10년간은 그저 버려진 건가? 아니요, 바로 그 기적의 은혜를 만나기 전 저와 제 아내를 성숙하게 가꿔낸 시간, 그 기적을 만나기 위해 만들어져 온 은혜의 시간, 은혜를 위한 은혜, 바로 시간이 꽤 걸리는 은혜를 살고 있었음을 보라는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리는 은혜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그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바로 그 오늘이라는 순간이 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그 놀라운 기적이 소중한 만큼 그 예수의 족보를 채웠던 당시 태어난 아이들이 옷을 입고 뒤집기를 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젖을 먹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태어난 이 아이가 바로 그 징조였던 겁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며 시간을 넘어서 이미 완성하고 약속하신 하나님께는요, 그 당시의 엄마들이 그 아이를 씻기고 재우던 그 모든 어미들의 수고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수고가 되게 하신다는 진실을, 그저 버려진 수고였던 것 같고 나는 채 보지 못했던 헌신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위한 수고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당시에는 미처 몰랐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 보고 있듯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기적의 예수 탄생도 보았고 그리고 그보다 700년 전에 태어난 아이들의 성장도 보았기에 이 모든 엮여있는 은혜는 기적만이 아니라 일상 속 사사로움에도 담겨 있던 것임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모든 반복적인 일상. 그저 키보드를 치고 복사기를 돌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며 분유를 타고 젖을 먹이는 모든 것들이 그 통치자의 히스토리와 아름다운 줄거리 속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차지하고 있음을,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놀라운 위대한 기적의 조각임을 너는 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시선이 더 커져야 합니다. 그 단조로움, 여러분의 그 반복,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 다 모아서 그 기적과 완성에 나는 써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기적 일상 실패에 은혜를 담으시는 한 분. 기적 일상 실패에 은혜를 담으시는 한 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나옵니다. 거기에는 멋진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삭과 리브가 부부 등 아름답게 믿음의 승리를 이뤄낸 이들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좀 빠졌으면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가 나오는데, 근데 유다와 다말 사이는 어떤 사이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입니다. 술 취한 유다에게 다말이 들어간 수치스러운 근친상간이죠. 더 수치스러운 사건조차 나옵니다.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왕의 살인 사건과 연루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분명히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의 아내 바세바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못을 박아서 아예 영원히 기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계보에는요, 창녀 라합도 포함되죠. 자, 여러분, 얼마나 큰 실패들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주님은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이들의 수치를 좀 감춰주시지. 어쩜 영원토록 다윗이 수치스럽게, 천국에서도 지금 수치스러울 겁니다. 왜 여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다윗, 영원히 넌 기억하면서 넌 반성해라. 혹 너희도, 너희 후손들도 한 번만 잘못하면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영원한 수치를 줄 거니까 조심해라 라는 걸까요? 물론 그들이 이 죄를 이기고 승리했다면 더 아름다웠겠죠. 그러나 성경은요, 믿음 좋은 어떤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믿음 없고 넘어지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신실함을 보인 한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보인 아브람 같은 인물이든, 일상을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이새와 같은 인물이든, 실패와 수치로 번복된 다윗과 유다든, 이 기적 일상 실패,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궁극의 기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 모든 기적, 일상, 수치, 그 모든 걸 연결하고 엮어 시간이 많이 지나 23절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 성경 기자는 당시 이사야서에서 아하스 시대의 징조를 그대로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요, 바로 우리의 모든 기적 같은 하루에도, 우리의 모든 퍽퍽한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수치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 말입니다. 왜요? 그 모든 순간들을요, 결국엔 기적으로 엮어내시기 위해 그분은 함께 하십니다. 모든 환희도 연결시키시고, 또 지난 계절들의 눈물들도 엮으시고, 억울함도 엮어내시고, 그 좋았던 믿음의 기적도 연결하시고, 나의 처절한 수치와 상처도 모두 다 붙이셔서 마지막 완성, 놀라운 기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에 관한 이야기지,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아낸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이거를,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정말로 믿음으로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확신하십니까? 보아라, 너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나는 너를 절대 거기서 빼버리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망치고 엎질러버렸어도 난 너를 우리 족보에서 그 아름다운 줄거리에서 너를 제외시키지 않을 거란다. 이 놀라운 영광의 명단에서 빼지 않을 거란다. 나는 너의 그 약함까지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널 향한 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너는 망쳤어도 나는 망치지 않는다. 나는 결국에 예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해낸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모두 엮어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가장 감추고 싶은 너의 수치까지도 엮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낼 거라. 너는 이것을 믿어라. 그것까지 사용하는 나를 보아라. 예, 우리아의 아내를 기록한 이유는 수치를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의 그 부끄러움이 수치로 끝나버리지 않고 마지막 예수라는 아름다운 완성을 위해 쓰여졌다 라고 말하고 싶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과 나의 감추고 버려져야 하고 잘라내야만 할 것 같은 실패와 수치도 엮어서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오신 겁니다. 만약 다윗과 유다와 수많은 이들의 계보 이후에 맨 마지막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되지 않고 이 계보가 끝났다면 그들은 가장 허망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시죠? 예수가 등장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크리스마스, 주님의 등장으로 그 모든 인생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적을 위한 과정으로서 놀라운 역할들을 맡게 해내셔서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않게 하시며 너의 인생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너의 모든 무의미해 보이는 단조로움과 실패가 모두 다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나에게 있었던 때론 기적을 보았던 아브라함 같은 순간도 있었고 일상을 그저 평범하게 살았던 이세의 삶 같은 순간도 있었고 끔찍히도 수치스러웠던 다윗과 유다 같은 실패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다시 오실 그날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절을 지나고 지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성될 거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의 기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것이며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퍽퍽한 일상에도 함께하러 오고 계신 것이며 그 초라한 실패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러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신실한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실한 분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이런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전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 때가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의 그 미련한 선택들과 행동들까지 엮으셔서 여기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제 인생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영광 이르는 그 아름다운 형상까지 만들어내실 겁니다. 정리해봅시다. 우리는 언제든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여전히 내 삶에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심을 끝까지 믿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삽시다.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되는 일들, 그저 먹고 그저 입고 살아가는 일상 중에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와중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망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이는 징조이듯 사탄의 나라는 망해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 우리를 향해 전진해 오고 있음을 볼 줄 알고, 그리고 나의 수치스러운 실패까지 경험했을 때도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엮어내시는 은혜를 보십시다. 내가 원했던 계획과 다를 그때도 내가 예상했던 기적의 유무로 기뻐하지 않고 나는 700년 뒤의 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하고 오직 신실하게 내 모든 오늘을, 내 모든 순간을 그저 기적을 엮어내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35장 1절에서 4절을 이 환희의 말씀으로 함께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